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에 세계 식량계획과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17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180안의 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연방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상무부는 2018년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이란의 단거리 미사일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 해군 함정을 쉽게 타격할 수 있다고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모하메드 살레조카르 부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항공모함과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 당국자는 미국이 새로운 전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분쟁은 국제 유가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고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능력과 학력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새 이민정책을 공개하면서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메리트 베이스 비자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안은 특히 미국 건설 비자를 만들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과 탁월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민 신청자들이 건강검진 결과와 취업 제한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영어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점수를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타이완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17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수도인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관련 법안 통과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앞서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동성 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년 시한을 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원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인준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협상에서 여당인 보수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0일로 연기한 가운데 보수당인 야당과 노동당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싸고 편리한 가공식품을 많이 찾는데요.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초가공식품이 비만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의료원 산하기관이 성인 남녀 각각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오트밀, 데친 야채, 샐러드, 구운 닭고기처럼 최소한의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들과 통조림 파스타나 핫도그 같은 고도의 가공식품을 섭취한 사람들을 비교해보니까요. 고도의 가공식품 식단을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이 최소한의 가공식단을 섭취한 참가자보다 매일 약 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기 시작했고요. 체중도 급격히 불어서 2주일 동안 평균 1kg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최소한의 가공식품 식단을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반대로 체중이 1kg이 줄어들었는데요. 연구학자들은 건강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육류 등 진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가공식품 제조회사들의 이런 비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7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30도, 신의주 13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7도에서 28도, 함흥 15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 삽입된 곡이죠. 오 귀여운 아가씨가 걸어오네. 내가 만나고 싶던 스타일이야. 난 믿을 수 없어 노래하는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티 워먼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need you, I'll treat you right. Come with me, baby, be mine tonight. Pretty woman, don't walk on by. Pretty woman, don't make me cry. Pretty woman, don't walk away. Hey, okay. That's the way it must be, okay. I guess I'll go on home, it's late. There'll be tomorrow night, but wait, what do I see? Is she walking back to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은 미국이 무역협상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타이완이 아시아 나라로는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필리핀이 쓰레기 불법 수출을 이유로 캐나다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양국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의미가 있으려면 미국이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 원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미국이 성의가 없다면서 협상을 그만두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예, 중국 관영 매일경제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인 타오란 비지에 16일 올라온 글인데요.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성의가 없다며 이럴 거면 협상을 완전히 그만두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술술을 쓰고 있다며 미국의 이런 자세가 대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미국이 극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기대했던 대답을 얻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5일 곧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16일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데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전날 미국 정부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화웨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에선 협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최근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이유를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크게 올린 건데요. 그러자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죠. 약 2,500개 품목에 25%의 관세가 붙게 되고 1,000여 개 품목에는 20%의 관세가 붙게 됩니다.
중국도 관세를 인상하지만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규모와는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중국은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보복 관세로는 중국이 미국에 맞대응하기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까요?
현재 전문가들은 관세 외에 중국이 쓸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중 한 가지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돼지고기 구매를 대량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액이 한 해 6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중국의 이런 조처는 미국 양돈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면서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고 돼지고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중단한다면 이 또한 미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규모보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규모가 훨씬 작지만 미국은 현재 중국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또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중국이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네, 중국 당국은 미국 업체 국내 활동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로부터 중국은 항공기 구매를 취소하고 프랑스 기업인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기업들을 압박함으로써 무역 전쟁을 대처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관세에 맞서 중국이 이런 지렛대를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이 이런 조처로 결국엔 중국 국내 기업도 손해를 보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무역전쟁 여파를 피하지는 못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군요.
그렇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이 17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안은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서명하면 발효됐는데요.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타이완에서 이 동성 부부들은 관청에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이 이미 합법이 돼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타이완이 최초라고요.
예, 보수적인 가족의 가치 또 정치 체계를 갖춘 아시아 국가들에선 LGBT라고 부르는 이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중국에선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관련 단체들의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등 특히 제한이 많습니다.
타이완은 어땠습니까?
타이완은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연례 동성애자 행진에 8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타이완 입법원 밖에선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수천 명의 이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결혼 합헌을 외쳤고요. 관련 통과 소식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타이완에서 동성 간 결혼 인정은 뭐 사실상 예고된 일이었다고요?
예, 앞서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은 위헌이며 동성 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년간의 시한을 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는데요. 올해 5월 24일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어느 정도나 되죠?
예, 27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외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결합의 형태로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현지 전문가들은 타이완 사회가 동성연애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동성 간 이루는 가족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타이완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오는 5월 24일 최소한 20쌍의 동성 커플이 수도 타이베이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평등결혼연합 측이 이달 주에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혼인신고 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타이완 헌법재판소가 동성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혼인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로 규정한 이 민법을 고치는 것에 반대하면서 거리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론은 어땠나요?
지난 2012년과 2015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약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도 민법상 혼인 주체를 남녀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직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7일 입법원이 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동성결혼 인정과 관련해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캐나다와 필리핀이 쓰레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논란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캐나다에서 1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마닐라항에 도착했습니다. 민간업자가 재활용품이라고 수출한 컨테이너 안에는 하지만 폐기저귀 등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가 포함돼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필리핀 법원은 지난 2016년 해당 쓰레기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캐나다가 쓰레기를 회수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양국은 이달 초에 협의를 진행해서 일반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69개를 다시 캐나다가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 5월 15일까지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쓰레기를 가져갈 것을 요구했는데 캐나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필리핀이 외교적인 행동까지 취했다고요?
예, 필리핀 측이 이 캐나다 주재 대사와 영사를 지난 16일 소환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캐나다가 쓰레기 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캐나다 정부는 문제가 된 쓰레기는 정부가 아닌 민간 거래로 필리핀에 수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6일 캐나다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지난 몇 달간 관련 문제를 놓고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조만간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필리핀에 쓰레기를 보낸 기업은 95%가 플라스틱 재활용품이고 일부 쓰레기가 포함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은 강경한 자세라고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와의 쓰레기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최후 통첩을 하면서 15일까지 시한을 줄 테니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통고를 한 거죠.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만약 캐나다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쓰레기를 싣고 가서 캐나다 해변에 던져놓고 오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 들어간 쓰레기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규모가 6,500톤에 달하는데요. 이 필리핀 당국이 전량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라고 결정하면서 현재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쓰레기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바로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재활용 쓰레기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에 들어갔는데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쓰레기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대부분 선진국이었는데 각국 정부는 중국 대신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할 만한 곳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눈을 돌린 곳이 아시아 국가들이군요.
맞습니다. 이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의 조처로 쓰레기 수출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2017년 말까지만 해도 이 매달 만 톤 수준이었던 수입 폐기물의 규모가 2018년 말에는 3만 5천 톤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일본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폐기물의 양을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 현지 환경운동가들은 중국의 쓰레기를 수출하지 못하는 선진국들이 인도네시아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입법 가능성이 없는 안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정보위원회가 특검 보고서와 관련해서 법무부를 상대로 집행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에 역경 점수가 도입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새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의회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개혁안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메릿 베이스 제도인데요.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고 고학력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능력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어떤 목적에서 나온 정책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개혁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민자,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new legal immigration system that protects American wages, promotes American values, and attracts
네,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미국의 가치를 장려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란 건데요.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고 미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잠재성이 있는 능력자들의 이민을 가로막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했습니다.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 비자 추첨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는 가족 이민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하는 추첨 제도도 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온 제도인데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이 적은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영주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이 제도는 폐지됩니다.
가족 초청 비율을 줄인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나 줄이는 겁니까?
네,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입니다. 현재 미국은 연간 합법 이민자 110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족 초청 이민이 66%, 망명이나 난민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이 22%, 숙련 노동자 이민이 12%입니다. 하지만 새 계획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 이민이 57%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가족 이민과 인도주의 이민은 33%와 10%로 각각 줄이는데요. 여기서 가족 초청 이민이라고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숙련 노동자 이민은 특별한 기술을 갖추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위한 취업 이민을 말하죠.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연방의회에서 입법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6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앞서 가진 주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이 가치, 장점이란 뜻의 메리트란 말을 이민 제도에 사용하는 데 대해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It is really a condescending word. They're saying family is without merit. Are they saying most of the people have ever com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표현이란 건데요. 가족은 장점이 없다는 얘기냐? 그동안 미국 역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공학 학위가 없으니 장점이 없냐는 뜻이라고 펠로시 의장은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민 개혁안은 합법 이민만 다룬 거죠?
맞습니다.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계획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른바 드리머 문제와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 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또 미국은 모든 기술 수준의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드리머 구제 방안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다카 문제는 분열적이기 때문에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비슷한 이민 개혁안이 이 다카 때문에 결렬됐다는 건데요. 이번 개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 스티븐 밀러 수석 정책 담당 보좌관이 주도했습니다.
다카라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정책을 말하죠?
맞습니다. 불법 청소년들의 추방을 밀어주는 제도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서 이민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자 행정명령으로 드리머 구제에 나섰습니다. 불법 청소년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다카 폐지를 선언했는데 하지만 이에 반발해서 소송이 제기됐고 현재 다카는 이 법원 명령으로 유지되는 상황이죠.
이번 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부터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역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를 얻기 힘든 방안이란 건데요. 공화당 중진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까지 백악관 계획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그레이엄 의원은 좀 더 온건한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걸 예상을 못했나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이민 개혁안은 실제로 시행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란 지적도 있는데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단합하기 위해 나온 조처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혁안이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히 강경하지도 않고 또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집행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16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를 상대로 다음 주에 집행조처를 위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는 법무부에 15일까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뮬러 특검 보고서 원본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법무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대응입니다. 법무부는 앞서 기밀을 다 가린 편집본만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 트럼프 선거 캠프 측 인사들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공모 의혹과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는데요. 뮬러 특검은 거의 2년 동안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3월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바 장관이 특검 보고서를 토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조처라면 어떤 조처를 의미합니까?
네, 슈퍼 의원이 확실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법사위원회가 한 것처럼 바 장관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무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슈퍼 의원은 다음 주 표결이 실시되기 전에 법무부가 정보위 요청에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왔으니 더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자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패시 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이 15일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12쪽에 이르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의회 조사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에게 의회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의회에도 조사 권한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의회가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입법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법 목적, 그러니까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네들러 위원장이 16일 시폴로니 고문에게 답장을 보냈는데요. 백악관이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방침 때문에 의회가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시폴로니 고문의 편지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의 품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SAT라고 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말하는데요. SAT에 새로운 점수가 도입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AT를 관장하는 대학위원회가 지원자들의 환경을 고려하는 역경 점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6일에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학과 영어 능력을 보는 것 외에 지원자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도 점수를 매겨서 각 대학이 참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역경 점수, 어떻게 산출해내는 겁니까?
네, 이 50점을 평균으로 1에서 100까지 점수를 매기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응시 학생이 거주하는 동네의 빈곤율, 범죄율, 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의 수준 등 15가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인종은 고려 요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영어와 수학 점수에 이 역경 점수를 더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시험 점수와는 별개인데요. 각 대학에 따로 보내서 입학 사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이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8년 영어와 수학을 합친 SAT 평균 점수는 1068점이었는데 세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교의 이 지난해 신입생들의 점수는 평균 점수는 2237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역경 점수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까?
네, SAT 관장 기관인 대학위원회는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의 경우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는 등 이 부모의 지원을 통해 점수를 올릴 기회가 있는데요. 시험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룬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시험 점수만 보는 건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스포츠나 봉사활동, 교사 추천서, 또 학생 본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에세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다양성을 위해서 인종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역경 점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단지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학업 점수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 역차별이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각 대학이 임의로 지원 학생들의 배경을 고려해온 걸 생각하면 훨씬 더 객관적이라면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논란이 일고 있는 SAT 역경 점수, 언제부터 도입되는 건가요?
네,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지난해 이미 시범 도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예일대학교와 플로리다 주립대학, 트리니티 대학 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5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계속 참여 대학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뭘 했었는지 상관없어요. 날 사랑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노래하는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위협을 들어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경제의 생명줄,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수송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생산하는 원유가 대부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됩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원유 약 1,850만 배럴이 매일 운송됐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된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비좁은 곳입니다. 가장 좁은 폭이 약 33km로 하루 평균 대형 유조선 14대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접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비좁은 탓에 선박 통행을 가로막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 종종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세계 경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전 세계 일간 원유 해상 수송량 가운데 약 30%가 발이 묶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이는 전체 원유 공급이 20% 감소하는 것을 뜻하며 그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Analysts are starting to talk about the oil crash being over, with prices stabilizing in the mid $30 a barrel range from a recent low.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이 막힌 원유는 지상에 있는 송유관을 통해 우회 수출할 수도 있지만 그 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충돌.
미국과 이란은 과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President Reagan ordered defens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mining of USS Samuel B. Roberts. On the morning of April 18th, two Iranian oil platforms, Sasan and Siri,
지난 1988년 이곳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미 해군 초계함이 파손되자 미 해군은 보복으로 이란 해군 함정 3척과 해상 시추선 2척을 파괴했습니다. 또 같은 해엔 미 해군 순양함이 이란 민간 여객기를 5인 격추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엔 이란 혁명수비대가 경비정에서 근무하던 미 해군 병사 10명을 나포했다가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걸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이 미 해군 함정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경고사격을 한 적도 있었고, 이란이 무인기를 띄워 미국 항공모함을 근접 정찰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함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곳은 5함대로, 5함대 사령부는 바레인의 사령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해외 공관장 회의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육군의 기우마르스 헤이다리 준장도 같은 해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 지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지나가지 못해야 한다며 미군이 못된 행태를 감히 할 수 없을 만큼 이란군 전력이 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6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를 실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략.
이란은 군사력에서 미국의 절대 열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이란이 원유 수송을 방해하려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보다는 선박 통항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지역 접근 거부 전략을 위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소형 고속정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런 이란의 전략에 대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걸프만에서 종종 해군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이란이 자국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항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란이 이를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Iran is kind of reminding the market and also playing psychological war sure. like play game with the traders that
if 사라 바슈리 SVB 에너지 대표는 최근 미국 민간 연구 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 나와 이란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수입하는 물품도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란이 이곳을 봉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틱 카운실 산하 미래 이란 이니셔티브의 책임자 바버라 슬레빈 씨는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clear he doesn't want U.S. boots on the ground in the Middle East. He doesn't even want to keep troops in Syri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중동에서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작다고 슬레빈 대표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2015년 7월 합의 타결 이후에 해제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이란 석유 부문 제재를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 정부가 과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이란의 국가 원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아닙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지만 신정 국가인 이란에서는 이슬람 성직자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지도자 선출 회의가 뽑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입법과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군 통수권과 전쟁 선포권은 물론 대통령 인준과 해임 권한을 갖는 등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올해 79살인 하메네이는 원래 이슬람 교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슬람 신학자였습니다. 과거 친서방 정권이 이란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는 이란이 이슬람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1979년 호메이니를 따라 이슬람 혁명을 통해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이슬람 공화당을 창당한 뒤 1981년 그리고 1985년 두 차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메네이는 1989년 호메이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이란 최고 지도자 직위를 물려받아 2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반미주의자로 미국에 맞서려고 핵개발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제재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미국과의 핵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2017년 들어 새로 들어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다시 이란에 대한 고삐를 조이자 하메네이는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핵합의가 파기되면 그동안 중단했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점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요즘 한국 젊은 층에서 case by case를 줄여서 케바케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신조어입니다. 영어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case by case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볼까요? It depends. It depends. It depends. It depends. Depend. 는 무언가에 의해 영향받거나 결정되다는 뜻인데요. It depends 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depends on the situation. 상황에 따라 달라. It depends on traffic. 교통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 Your test score depends on how hard you work. 시험 성적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달려 있어. I like that restaurant, but it depends on who's cooking that night. 나는 그 식당을 좋아하지만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It depends on traffic. Your test score depends on how hard you work. I like that restaurant, but it depends on who's cooking that night. 오늘은 It Depend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날 사랑하는 누군가와 춤추고 싶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